사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일 체감을 하고 컨텐츠도 범람하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모두들.
근데 사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미지가 크게 바뀌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숨은 보물 같은 나라가 있었어 라고 발굴되는 나라들도 있고 저 나라 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좀 별론데 라고 하는 나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워낙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15년 동안 이미지가 가장 급격하게 급상승한 나라 그리고 이미지 완전 구긴 나라 좀 비교해보는 컨텐츠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사실 아시아에서 이미지가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좋아진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지만 또 포스트 코리아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래요. 영화, 뮤직비디오가 슬슬 케이팝이 한류라고 불리던 시대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넷플릭스 아시아 패시픽 총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한국 다음으로 뜰 것 같은 아시아 국가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저없이 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국이 아마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장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는 나라 같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즘은 태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뭔가 럭셔리한 여행을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왜 최근에 미국에서 진짜 인기 많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화이트 로터스라는 드라마야. 아주 좋은 리조트를 가서 그 리조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룬 드라마야. 근데 이 시즌3의 배경이 태국이었어. 그 리사가 나온 그 배경으로 나온 리조트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와 보면서 나 저기는 가봐야겠다 궁금해서 어딘지를 알아봤더니 태국의 코사무이, 푸켓, 방콕에 있는 여러 리조트들에서 돌아가면서 찍었더라고요. 좋은 모습들만 잘 담으려고. 그래서 조금 더 파보니까 태국에는 아난타라라는 태국 리조트 브랜드도 있어. 근데 암만, 카팔라, 포시즌처럼 유명한 글로벌 리조트 브랜드들이 태국에는 다 들어와 있어.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많아 일단은 태국에는. 근데 인건비가 싸.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ROI가 좋은 시장인 거야. 그리고 역시나 정부에서 이러한 관광 분위기를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국 정부가 미는 그 관광 브랜딩이 Value is the new volume. 그러니까 이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이걸 밀고 있으니까 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 같아. 그리고 식당을 봐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아시아에서 파인다이닝 위주로 좋은 식당들 50개를 뽑는 순위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태국에 있는 식당이고 1등도 방콕에 있는 식당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태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브랜드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잘 안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스피탈리티를 이제 수출까지 하는 단계까지 됐고 그런 슈퍼 럭셔리 리조트 호텔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그런 것 같아. 럭셔리 리조트의 테스트베드야. 여기서 시작해서 잘 되면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까지 있는 분위기야 지금.
또 그 태국이 글로벌하게 알려지고 있는 거는 티푸드라고 해야 되나? K푸드처럼 태국 요리는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요즘은 이제 고급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체험을 한 게 제가 태국에 이제 지금의 와이프랑 같이 2018년에 이제 놀러 가서 이제 그때 제가 한참 미식에 빠져 있을 때라서 좋은 레스토랑을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고급 전통 요리를 하는 곳이나 아니면 파인다이닝을 하는 곳은 란라 퀴진에서 영감을 받았다 아니면은 이산 퀴진에서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보니까 일단 오늘날 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창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정치도시인 아유디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 아유타야라고 발음이 되는 그래서 아유타야에서 만들어낸 카레와 토명꿍 같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센트럴 퀴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콕은 화교들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말레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들이랑 교역을 하면서 만들어진 볶음면이라든지 이런 또 요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창마이는 그 라오스 쪽이랑 가까우니까 뭐 파파야를 썰어가지고 고추에 절인 엄청나게 매운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산이라는 지역의 음식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던 나라니까 형이 말한 대로 외국인들의 투자와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많이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니네들 이거 태국 음식 먹고 싶다.
촬영 끝나고 우리 파타이라도. 그러니까. 요즘 태국이 영화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 갔을 때 우리나라 K-POP이 뜨기 전에 K-MOVIE가 이 프랑스의 대학생들 위주로 먼저 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의 몇 개 유럽에서 히트를 치고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들의 역할을 하는 태국 영화 중에 헝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요리 영화야.
승현이 그 헝거 얘기해줘가지고 또 봤어 그거를.
너무 재밌죠.
재밌더라고. 근데 이제 헝거가 내용이 길거리 음식을 하던 셰프가 태국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면서 그 상류층들의 부조리를 보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헝거라는 제목이 배고프다 헝거도 있는데 권력층들의 돈과 권력에 대한 그 갈망 이거를 표현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태국을 보니까 그 또 빈부 갈등이 심하더라고. 내가 태국 출장 가보면 이제 듣는 얘기가 하이소라는 얘기를 해야 돼. 하이소사이트래. 그러니까 태국의 상류층들을 부르는 말이야 하이소가. 그래서 우리가 외부인으로서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가 와 그래 거기 럭셔리 리조트도 많고 음식도 좋은데 많고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는 현지에서 또 그런 리조트는 가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형한테 나올 멘트 같지 않은.
또 요즘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 미국이 특히 올해 들어서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몇 년 전까지 살았던 세상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자유시장 경제, 기업들이 알아서 일을 잘하게 정부는 뒤에서 조용하게 도와주자가 세상의 큰 흐름이었고 그거를 미국이 이끌었고 전 세계가 이거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모습이잖아. 그래서 소수 사회주의나 독재국가들이 남아있어도 사람들의 생각은 아 저기도 이제 맥도날드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들어갔던 게 항상 엄청난 상징이 되는 시대를 우리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지난 한 1년간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 이제 미국도 국가 주도에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가 참견하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는 이제 국가 자본주의가 너무나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예가 올해만도 큼직한 게 너무 많아. 일단 요즘 반도체 중요하니까 인텔 10% 미국 정부가 지분 가지고 갖고 엔비디아 중국에 수출하고 싶어? 그럼 중국 수출 매출의 15% 미국 정부 거. 그리고 요즘 또 원자재 너무 중요하잖아. 요즘 히토류 때문에 난리야. 미국의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 15% 지분 미국 정부 거. 그리고 US 스틸이 일본 니폰 스틸에 이제 회사를 팔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거 파는 거 승인해 줄 테니까 지분 대신 골든시어라는 걸 가져왔어. 골든시어는 뭐냐면은 내가 의사결정권이 있어서 US 스틸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미국 정부가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이야.
와.
그리고 요즘은 또 지금 요즘 한창 화두인 게 이제 일본이랑 한국에게 막 몇천억 달러씩 내라 그러고 그거 내면은 그 돈으로 투자는 내가 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90% 수익은 내가 가지고 갈게. 이런 우리가 자랄 때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전에는 반지의 제왕에서 미국은 그 반지를 찾아 떠나는 원정대였다면은 이제는 그 탑이 미국이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 미국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두 개의 시대가 떠올라요. 하나는 영국이 원래 무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장한 나라였다가 브리티시 엠파이어, 영국 제국으로 갑자기 깃발을 갈아끼었던 순간, 그게 이제 한 1800년대 중반 정도 되죠. 인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쓸 때는 영국의 기업인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와가지고 무역 거점을 세우고 이제 다른 인도의 전통 세력들한테 야 우리랑 거래하자라고 강압적으로 하던 시대는 컴퍼니 라지라고 불러요. 그때는 시장 주도적 제국주의였다면
시작은 나라가 들어온 게 아니라 기업이 먼저 들어왔거든. 네, 그렇죠. 동인도 회사가.
그러다가 1857년에 정부에서 인도를 들어가서 식민지로서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를 컴퍼니 라지가 끝나고 브리티시 라지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이 먼저 세계로 뻗쳐나가서 영향력을 점유하고 그게 나중에 정부의 권력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나는 그 영국 역사에서 1800년대 전에 일어난 일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 야 이거 안 보이냐? 이거 진짜 똑같아 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 공화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 대체로 우리가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네 명의 리더를 거치면서 점점 상원의원과 지역의 소치와 페드라트의 힘이 약해지고 그 힘이 집정한 한 명한테 집중이 되다가 결국 로마의 민주주의가 제국으로 넘어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저커버그랑 샘 알트만이랑 쫙 앉혀놓고 딱 그래.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Imperial Presidency.
그때 했던 얘기를 봐도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미국 위대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과거에 영국과 로마가 그렇게 임페리얼하게 변한 이후로 얼마나 오래 갔어?
내부는 엄청나게 막 많은 암살과 내전으로 피로 얼룩졌었지만 로마라는 나라 자체의 영향력은 300년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영국은 제국으로 간 다음에 150년이 갔잖아요. 그러면은 로마는 300, 그 다음에 150, 근데 미국이 똑같이 간다 그러면 75?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긴 보이거든.
아, 75면 안전해. 팍스 S&P 500은 75점은 더 간다.
형은 역사 얘기하다가도 결국은 S&P 얘기로 끌고 오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이미지의 많은 등락을 겪은 데가 샌프란시스코야. 이제 과거에는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였다가 코로나 때 완전 홈레스의 수도처럼 됐다가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홈레스가 많았어. 그거는 일부 동네고 나머지는 좋았다고. 근데 코로나 때 너무 이제 언론에서 무슨 마약과 홈레스에 찌든 도시처럼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아는 샌프란 사는 친구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 이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니까. 근데 요즘 많이 변해서 이제는 예전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캐러 스위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테크 저널리스트가 하는 팟캐스트를 듣는데 아 샌프란시스코 까는 거 지금 그만합시다. 왜냐면 나도 까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너무 나는 충격적이었어요. Everyone is back. 다 돌아왔다. 그 테크 거물들 투자자들 VC들 다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참 미국은 특이한 나라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서울에 못 살겠어 해가지고 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가 갑자기 서울이 다시 핫하대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이사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한국 사람은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새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그 새 시장이 드라이브를 잘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바로 밑 동네를 실리콘밸리라고 부르잖아. 이제 테크의 중심지. 근데 실리콘밸리의 이미지 변화도 좀 센 것 같아. 실리콘밸리의 2000년대, 2010년대 내가 한창 일할 때 그때 이미지를 보면은 너무 기업들이 잘 나가고 빠르게 성장하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투자자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때 워낙 기업 문화도 좋고 복지도 좋고 막 주식 보상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행복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직장인들의 천국 실리콘밸리 이런 곳이었다가 요즘은 아쉽게도 좀 많이 변했어. 요즘은 실리콘밸리를 보면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행복해. 지금 뭐 빅테크 주식들 보면은 뭐 얼마나 막 항상 사상 최저고가.
행복하셔 보여요. 되게 행복해 보여.
투자자들 이렇게 요즘 이렇게 편안한 게 있단 말이야.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AI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이 리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기업들이 그 사이에 너무나 커져서 이제 이름도 빅테크라고 부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료주의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뭐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고 옛날처럼 주식 보상도 안 주고 물론 일부 AI 탑 엔지니어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거는 아주 소수일 뿐이란 말이야. 일반적인 직원분들은 이제 예전 같이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때문에 레이오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난 2년간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미국 전체 테크 기업들이 레이오프한 사람이 30만 명이래. 그러니까 30만 명이면 삼성전자 한 3배 직원이라고.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996을 들었어. 996. 중국의 직장인들이 쓰던 말인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주 6일 근무한다.
와.
그 빡센 직장 생활을 상징하는 말이 996이었는데 아니 실리콘밸리에서 996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더라고. 그래서 왜 아까 승현이 말한 팍스 로마나가 로마의 영향력을 엄청 성공하는데 그 안에서는 막 PT가 떨어졌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거.
내가 뉴욕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뉴욕은 아직도 기회의 도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많은 재능과 지략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곳.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뉴욕의 집값이나 물가를 보면 아예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욕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뉴욕에 보면은 매주 어디 프라이빗 클럽 새로 연다. 어디 무슨 멤버십 클럽 새로 오프닝한다. 어디서 팝업한다. 그럼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한 달에 원룸을 600만 원씩 주면서 뉴욕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잠깐 돌아가 보면 어떤 도시가 공화정의 수도에서 제국의 수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국의 수도에는 지역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국의 연줄을 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제들을 글로 보내요.
너무 딱 뉴욕이다 요즘.
그죠. 그래서 뉴욕에 우리가 그때 취재했던 800억짜리 아파트 빌딩에 누가 있냐. 아랍 재벌들 애들, 중국 재벌들 애들, 싱가포르 재벌들 애들.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도 거기 아파트 사가지고 애들 다 거기 보내놓고. 역사책을 보면 전형적인 제국의 수도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엘리트들이 자기 자식들 보내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취하고 있고 기회를 취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밑에 깔고
구구룩하고 있는 거지.
구구룩하고 있는 사람.
곧 뉴욕에서 시장 선거하잖아. 근데 지금 만단이라는 후보가 돌풍이라서 이분이 될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야. 근데 이분의 정책을 보면은 임대료 동결하고 공공주택 더 짓고 버스 다 무료로 바꾸고 시에서 아예 마켓을 운영해서 물가 잡고 뭐 이런 아주 급진적인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근데 구구력하는 분들이 다수는 다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단의 열풍도 이래서 가능해지는 것 같아.
어쨌든 사람들이 미국한테 기대하던 이미지는 자유와 기회와 뭐 이런 거였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왔다. 근데 가장 놀라운 약진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 안홀트 입소스 서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0개국 정도의 나라 사람들이 서로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매년 서베이를 해서 국가 브랜드 랭킹을 매기는데 지금 그 서베이에 참여하는 나라 사람들이 가장 멋지고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왜 그런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파리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런 곳들의 이미지를 구긴 그 SNS에서 퍼진 영상들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절망. 절망에 따른 마약 중독이라든지 홈레스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기는 정말 부자가 아니면 답이 없는 나라구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무서움. 또 하나는 무질서함.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막 애플스토어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아이폰 훔쳐가는데 가드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회 질서와 예절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일본에서 나온 컨텐츠를 보고는 야 저 나라는 질서가 안 무너졌는데 거기는 질서 빼면 시체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 장면인데 미국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어떤 관광객이 렌트카를 타고 일본 시골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길을 건너기 전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장면인데 미국 사람은 와 막 안 건너고 손을 드는 애가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애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불레만 딱 건너 그 다음에 다 건너간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을 딱 봤는데 미국인들이 거기다 댓글을 막 어마어마하게 다는데 야 아직도 저렇게 애들을 어른한테 제대로 인사하도록 가르치는 나라가 있다니 아직도 저렇게 파란불에 건너는 나라가 있다니 유럽과 미국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면서 질서 잘 안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한 염증이 일본에 대한 판타지를 또 만들어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급부가 왜 뉴욕은 하도 사람들이 그 길 건널 때 신호도 안 지켜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법을 없앴다며 그냥 이제는 무단횡단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걸로.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는데 미국인들은 미국을 까기 위해서라도 어떤 판타지 나라가 하나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라던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히피 시대에는 그게 독일이었대요. 이게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가면 북유럽이었대요. 야 여기는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때가 이제 마이클 무어라는 그 다큐멘터리 메이커가 북유럽의 막 감옥이라든지 그 의료제도 같은 걸 취재하고 이제 딱 그 시대가 있었고 근데 지금 그게 일본으로 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아직도 지하철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막 딱 유니폼 갖춰가지고 하얀 장갑까지 끼고 운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직도 리스펙트라는 게 살아있는 나라다 이런 판타지.
그래서 나는 어떤 나라가 이제 가치관이 미국처럼 막 빨리 변하면은 그 과거의 가치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것 같아. 근데 일본을 보면은 가치관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나라잖아. 그래서 90년대 일본을 갔다 오면은 그 생각이 들었어. 아 여기는 미래 도시인 것 같아. 그 요도바시 같은 그 전자상가 같은 데 있잖아. 그런데 가도 야 여기는 미래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일본을 갔다 오면은 어디 뭐 전통 욕관 갔다 오지 않아도 내가 과거 여행을 갔다 왔나 그 느낌이 들잖아. 워낙 그 모습과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
나는 일본이 지금 어떤 포지셔닝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마켓 시장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미국인들이 아 옛날 모습을 보고 싶어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이웃들끼리 얘기하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파리로 갔단 말이야. 근데 형이 말한 대로 이제 파리가 맥도날드 나이키 룰루레몬을 입는 도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까만 정장을 입고 지하철에서 종이신문을 읽으면서 출근하는 나라로 가야 내가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느꼈던 그 감성을 지금은 일본의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옛날엔 일본 가면 막 번쩍번쩍하고 멋있고 야 여기가 선진국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가보니까 좀 허름하더라 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그 허름함 때문에 일본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난 재밌는 게 이거 같아요. 유럽과 미국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빨리 안 바뀌어라는 사람들이 요즘 판타지 도시로 가지고 있는 도시는
중동?
중동이지. 두바이, 카타르. 근데 형 얼마 전에 카타르 갔다 왔잖아요.
근데 내가 카타르를 가면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 도시는 예전에 그 오일머니 느낌에서 이제는 우리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외 자본 유치하고 막 쿨하고 힙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도시예요 나라예요를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나 보여. 게다가 카타르는 월드컵을 했잖아. 월드컵 때 많은 변화를 푸시한 것 같아. 근데 조금 아쉬웠어.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돈 너무 많고, 야, 우리 막 건물도 이렇게 짓고 이런 새로운 것들 많이 만들고 막 멋있는 사인도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그 중동의 멋보다는 중국의 신도시 느낌이 좀 나. 좀 신젠 같은 느낌이.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 그래서 이제 관광객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제일 좋았던 거는 카타르 부자들은 취미로 매를 키워, 매. 그런 매시장 이런 데 갔을 때가 더 재밌었고, 그럼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빠르게 변해서 뭘 보여주는 건지는 알겠지만은 조금 더 그 본연의 모습을 잘 살리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
오일머니나 가스머니로 유명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관광 성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두 나라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오라는 광고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원래는 천연가스로 되게 유명한 나라였는데, 요즘은 약간 트레킹의 성지, 하이킹의 성지, 말 타고 산에 올라간 다음에 게르에서 자고 내려오면서 막 깊은 밤에 별 보고 오고, 이런 약간 옛날에 몽골이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되게 성공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비자가 없었는데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게 있고, 그리고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종교 율법이 강한 나라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의 고대 문화, 사비아 문화나 나비티아 문화 같은 거는 아예 언급을 하면 안 됐대요. 왜냐면은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때를 에이지 오브 다크네스라고 보고. 근데 그런 유적지가 있는 데다가 고급 리조트나 호텔 같은 거를 짓는데, 그거를 진짜 제대로 보려면은 내가 맨날 컨텐츠에서 말하는 윌프레드 세시거가 그랬던 것처럼 한 1년 비워놓고 베두인들과 낙타를 타고 본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살아서 못 돌아오고.
1년 동안 술을 못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못해요. 중동의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기 정말 좋은 코스가 일단 두바이를 가. 현대적인 자본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차로 한 시간 올라가면 아부다비가 있잖아. 아부다비 역시 많은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중동의 멋을 잘 살린 변화를 추구한 곳이 아부다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오면은 아, 중동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의 그 양면을 다 보고 올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외국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얘기로 결국 돌아오기 위한 거니까. 얼마 전에 캐대헌 때문에 우리가 세계 속에서 또 전과 다르게, 왜냐하면 캐대헌은 서울의 방방 곳곳이 이렇게 소개되기 때문에
엄청난 깃발이 또 하나 꽂힌 것 같아. K컬처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았다가, 그치. 지금은 뭐 남산타워라든지 맞아.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누구나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세계 속의 포지션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캐대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한국이라는 곳이, 서울이라는 곳이 외국 사람들이 놀러 오고 싶은 곳은 확실하게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곳일까? 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미래에는 한국에 많은 외국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막 싱가포르나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해외의 고급 인재들이 살고 싶은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기 한국 사는 요즘 외국 분들 얘기해 보면은 아직도 그 너희들 많이 쓰는 택시 앱은 나는 못 쓰겠어. 그런 얘기도 하고, 내 이름이 한국 이름처럼 홍길동이 아니면은 어디서 뭐 서류 내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는 고쳐가서 미래에는 이분들이 와서 살기도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탑 스쿨을 나온 AI 엔지니어가 내가 영국에 가서도 이럴 수 있고,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이럴 수 있고, 한국에 가서도 이럴 수 있는데, 야, 나는 라이프 스타일로 보나 행정으로 보나 나는 한국이 좋아.
그치.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넥스트 단계라고 본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보면 느끼잖아. 싱가포르 가서 일주일 있어 보면은 아, 여기 와서 나 다음 주부터 살아도 거기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떠나서 내가 살아도 불편한 건 없겠구나 라고 느껴지거든.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포지션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젠 Z 문화의 수도다. 우리가 진 투엔지 박사라고 세대란 무엇인가라는 책 쓴 분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젠 Z라고 흔히 부르는 그 Z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나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젠지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SNS와 같이 자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입시가 미국에서 굉장히 빡세진 다음에 자란 세대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있기 전에 싸이월드 얼짱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모지상주의적인 평가를 부추기는 SNS가 이미 존재했었고, 그래서 표면적인 걸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가 10년 먼저 생겼고 미국보다. 플러스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광대역으로 먼저 깔린 나라고, 거기다가 입시는 항상 빡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90년대생 한국 애들의 정신적 프로파일과 2000년대생 미국 애들 남자들의 정신적 프로파일이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남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문화가 먼저 됐고, 그 문화에 입각한 문화, K-POP이라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젠 Z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뭔가 우리를 위한 게 되게 많다. 한국은 둘러보면은 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불안감과 독특한 고민을 애드레스하는 문화와 상품이 되게 맞다고 느낄 것 같아요. 향수의 수도의 위치를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걸 일본이 가지고 갔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젠 Z 문화의 캐피탈이 아닌가.
우리 얼마 전에 위키피디아에서는 승현이 나와가지고 외국에 산다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지를 얘기를 했고, 또 오늘은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밖에서 바라보는 어느 나라의 이미지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봤고, 혹시 이런 주제가 재밌어.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한 얘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 대중들이 그 나라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다른데 여기 살아보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국가의 이미지의 변화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
그리고 막상 사니까 이런 게 다르다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내가 최근에 이 도시 가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변했더라, 이런 것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